19세기 자유주의가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신정통주의를 만들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의 근대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를 배울 때 배운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되었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건 바깥에서건 외부의 타율적인 권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방을 부르짖었고 그 해방을 부르짖은 계급을 가르쳐서 부르주아지라 그런다. 이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계급은 전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시작된 교육도 약간은 받고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얻은 재산으로 귀족, 봉건 귀족들에 대하여 도전한 새로운 계급들입니다. 따라서 이 19세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제 계급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바깥의 귀족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했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은 결국은 그것이 유혈 혁명으로 부르주아들의 승리로 끝난 거죠.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 신계급과 귀족들 간에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보다는 자기들 내부의 싸움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근대 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89년인가요? 18세기 말에 일어난 유럽의 프랑스 혁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19세기 자유주의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등, 박애, 자유 뭐 그런 거죠.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미국이 귀족들이 와서 세운 나라라면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신계급의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주도 세력들은 같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꽃피는 나라로 본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건설은 같은 사상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20세기를 이해하는데 필연적인 두 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지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 그것은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마크스가 오면 이 자본주의로부터의 또 다른 혁명을 주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프로레타리아라 그래가지고 부르주아지들을 기득권자로 몰아붙이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중산층, 새로운 상인층, 지식인층 이 계급들은 귀족으로부터 갓 해방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세기를 지나면서 이 자유의 상징인 부르주아들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기득권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이 서구의 역사하고는 많이 다르죠. 한국은 귀족 계급들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지식 상인 계급의 저항, 그것으로 일어난 무슨 혁명, 그 결과로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이나 정치체제의 변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산업은 6.25 이후에 고물장사들이 군사정권하고 손잡고 특혜 만들어진 이상한 계급입니다. 지금 상인계급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귀족계급으로부터 상인계급의 등장과 해방,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서구의 역사를 같이 이해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 교회의 충신도들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교회는 신도들의 사생활, 태어나고 결혼하고 장례식하고 그런 사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하고 퍼블릭한 생활은 신자들이 이제는 임금으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성직자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시민사회는 왕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간섭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해방된 부르주아지, 개인들이, 지식인들이, 중산층 계급들이 스스로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민들의 사회입니다. 국가는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권한이 아니라 이 시민 질서를 보호하는 야전꾼 역할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개념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신도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직자들은 세속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좋지만 세속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권위도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에 특별히 캐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자유주의야말로 시민사회를 부추겨서 신의 권위로부터 이탈되게 만드는 모반이다, 반역이다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 자유주의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학의 교회에 긍정적인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절대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죠. 그 다음에 자율, 자율은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self determination. 자율, 자유와 자유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20세기 근본주의는 과거로 뒤돌아간 거죠. 자유와 자율로 살아보았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권위에 동속할 것이냐.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 노예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노예들이 다시 옛 상전에게 가서 내가 하루 품삯을, 옛날에 공짜로 일했지만 이제는 하루 품삯을 얼마로 쳐주면 내가 여기에서 일하겠다. 그리고 노예들이 상전에게로 다시 돌아갔죠. 대부분의 노예들이.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많은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17세기부터 신장된 이 개인의 자유를 통하여 시민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하니까 다시 옛 주인, 교황이나 성경에게 무릎을 꿇고 자유를 반환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항복 선언한 것이 미국의 근본주의고 독일과 스위스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통주의, 독일과 스위스의 신정통주의는 조금 고급스럽긴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인간 해방의 거대한 흐름에 대하여 너무 빨리 항복 선언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역사의 단절이지 역사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싶잖아요. 이거는 1910년에서부터 1980년 지금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소위 신근본주의의 등장, 신보수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1990년 이후 지구 전체에 다시 감염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지만 적이 누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체적인 인물하고 싸울 때는 괜찮은데 도둑이 어디서부터 올지 모를 때는 불안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유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보수주의에 굉장히 거센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재빨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이 뭐 IMF 등장하고 무슨 뭐 북풍인지 뭐 구풍인지 무슨 더러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그래서 신라시대 끝나고 백제시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너무 혼란기가 되고 그러니까 요 틈을 이용해서 IMF가 조회의 보수 세력에게 다시 한번 기운을 줬고 이 북풍인지 구풍인지가 다시 한번 조회의 보수 세력에게 기운을 제공할 거라고 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거거든요. 신정통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 그러는 건데 사실상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의 근본주의는 지지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하게 나갔고 스위스와 독일에는 찬란한 유럽의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상하게 나갔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자유와 자율, 외부적인 부당한 권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고 각자가 저마다의 자유를 실현하면 그 결과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물주의에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 이게 합창 지도를 잘 안 해도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 인류는 위대한 화성, 위대한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찬란한 유럽의 계몽주의 신념이 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미국판을 배우려고 한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신학이 슈라이마카나 리츠들이 보여주었던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갈 거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 더 나아가서 신이다라는 이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기독교를, 예수를 믿게 할 거냐. 이게 19세기의 과제였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장사 안 되잖아요. 예수를 여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자유주의의 과제였고, 자유주의 신학에.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시민 생활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 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중세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중세시대는 천당에 이르는 비밀 통로의 뒷문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고 그 베드로의 열쇠는 베드로가 로마의 신화에는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라고요. 그 일대 로마 그 바티칸 교회의 교황 베드로 교회의 교황은 이 메스터키 천국의 메스터키를 바티칸 그 궁에다가 남겨뒀고 바티칸의 주인공들이 그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버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교회를 어머니로 둔 가식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라 얘기해요.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 애니 없는 자식이 없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열쇠가 교회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에 이르는 지식, 그것은 교회가 간택하고 있고 개신교인들처럼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배타적인 지식과 티켓을 팔아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27세기부터 등장한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이르러 가지고 다 시민생활을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권위도 없이 내가 해결하는데 헌당 가는 데 있어서만 교회라고 하는 데를 꼭 가야 되느냐. 그래서 슈랄마하 같은 새로운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리츠 같은 신학자가 등장한 것. 슈랄마하 이론에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간은 똑같아. 질적인 차이는 없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종자가 다른 건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님이 사람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나면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이 종류가 다른 거죠. 죄망하는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꿈속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눈 뜨고도 주님을 찬양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 시종일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생각만 하고 산 사람, 쉽게 말하면 그게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생각은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큰 어떤 우주의 힘, 그 우주적인 그 큰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사람 나이가 되면 다 제대로 그런 걸 알게 되죠. 혹은 젊은 날에 뜻밖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감격한 소년, 소녀들은 그 사랑의 주인공을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와 같은 경험은 전 세계인에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속적이고 공간적으로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것뿐 예수와 우리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교회라고 하는 곳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작품, 자기의 사상을 구체적인 물질적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남길 재간이 없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어떤 예술적인 작품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옛날에 셰익스피어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그 아름다운 시인들이나 미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의 사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고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그 작품 속에서 예수의 얼, 예수의 삶, 예수의 God consciousness, 신의식은 거기에 담겨졌지. 따라서 인간은 본래부터 신과 더불어 살고 있고 누구나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의식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순수한 예수의 신의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그것이 슈라이마하의 사고방식인데 그의 사고방식의 특징은 기적 혹은 예수를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 혹은 교회의 마술, 신비 그런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반적인 인간 경험에서부터 신학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점. 슈랄마하가 구체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생각을 다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옛날에는 임금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사회가 되면서 임금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옳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타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데서부터 자율적인 데로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옛날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지만 이제는 그가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좀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랄마하는 엉뚱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게 역사와 신앙이라고 하는 아직도 미해결의 신학적인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실랄마하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역사의 위대한 진보를 가져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공상만 하다가 발견했다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실수입니다. 뭐 뉴턴이 살아나면 떨어지는 거 보고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쳐다보면 저게 왜 떨어지냐 뭐. 그 자기가 탁구면서 뭐 열심히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딱 우연하는 실수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우연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랄마하의 원래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무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available한 God consciousness, 하나님 의식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필요성은 예수에게서 출발한 신의식의 역사적인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의 신의식을 과연 순수하게 보존했는지 검증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됐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 신학은 본의 아니게 부산물로 부산물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부산물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역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오류가 많은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시간과 영원의 문제를 낳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해결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미칠 같은 신학자는 칸트의 도덕론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했죠. 합리주의자들이 예수의 합리성을 주장하려고 했다면 미칠은 슬라이마하처럼 주관적인 그러나 감정은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가치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인 컨테스트를 한다. 세상에 별림에 비슷다 하죠. 남자들 집에는 여자들을 보고 싶으면 그냥 볼 것이지. 미인 대회를 한다. 그 미술이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돼가지고 이게 이거보다 낫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은큰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리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교훈이나 소크라테스 교훈보다 월등하게 우위냐 하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 판단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게 판단의 주체의 문제라고. 나의 독립적인 선언 행위예요. 신앙은 합리적인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물론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긴 하지만 판단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느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다. 뭐 혹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선언 행위. 그것이 리틀에게서는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일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도덕적인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기적, 마술 이런 것 없이 종교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그 어떤 종교의 신비성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게 무슨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합리적인 욕구 그것을 충족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욕망 충족 또 다른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어떤 신비를 향한 열정 사람은 참 복잡해요.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혀 다른 비합리적인 혹은 초합리적인 뭐 합리적하고 상관도 없는 그 이상한 열망이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는 고려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액의 자체가 자유라는 말의 자체가 어떤 외부적인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끝까지 가야 다시 이제 이 배가 방향을 돌려서 신비주의를 가든지 뭐 요즘처럼 뭐 영성운동을 하든지 뭐 산으로 가든지 또 다른 건 글로 가는 거예요. 우선 배 밥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야 뭐 영화구장도 가고 뭐 딴 생각도 나지 배가 고플 때는 우선 밥 먹자 그런 거지. 자유주의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합리적인 욕구 자유 이러한 욕망이 인류에게 가득한 그 시대의 종교다 그 시대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찾게 되자 개인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어떤 이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사람들을 공허하고 두렵고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드러내렸어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는 이 그거에 대한 반란으로 생긴 미국의 근본주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서강대학에서 뭐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써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충 적당히 잘라가지고 여기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놨는데 아마 이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미국의 근본주의지만 19세기 자유주의 이전에 자유주의를 낳는 전초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사건을 잠깐 보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근본주의라는 게 어떤 순간적인 우발적인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 17세기 이래로 유럽의 정신, 사고, 사회의 변동 이런 것들은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모로 도전이 되었는데 그 단적인 에피소드가 갈릴레이 사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1564년에서 1642년 17세기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단어는 17세기부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 지금은 뭐 이렇게 비어가지고 안 무너진다 그러는데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뭐가 떨어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피사라고 하는 태생의 천문가입니다. 그는 당시 새로이 발명된 망원경을 통하여 그보다 앞선 1610년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 곧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계 이론 이거는 사람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성서에 대한 도전 전통적인 성서에 대한 도전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도전입니다.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게 1610년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실증된 거고요. 그 천문학적인 보존이 있고 17세기 18세기에는 칸트의 보존도 코페르니쿠스 그 이상으로 신학의 중대한 보존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식에 있어서 천문학, 이 코페르니쿠스의 보존하고 똑같은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천문학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움직인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발표했고, 아마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 그랬겠죠. 지금 지구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지구가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텐데, 우리가 귀가 먹어서 못 들을 것 뿐인데. 칸트는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신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자꾸만 주장했는데, 신에 대해서는 불가지로, 신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딱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까지는 칸트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밤 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근데 칸트가 뭘 안 믿냐면, 내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는 모른다가 아니고 불가지론이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불가지론. 그건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비디오를 찍어 되게 촬영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과학적 아닌가 모르고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 사건의 그 원인이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건 몰라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불가지론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적인 전환처럼 칸트도 중요한 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1965년 바티칸 2가 무신론자도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늘 역사하고 있다. 그 다원주의를 선언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에 대한 세 가지의 결정적인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과학자들의 발견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철학자들의 성찰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비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독교들이 이상한 사람들.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러죠. 이 박물관에 보존해야 될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입증을 한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입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망원경을 통하여 입증을 하고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1616년 1616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시간에 화란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폭력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총이 불가항력적으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총이 폭력처럼 일방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처럼 설득을 기다리는 two-way 시스템이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일방 통행이고 폭력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승리해서 2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고 칼빈주의는 그때부터 생깁니다. 네, 정신적으로 다 그런 때, 사람들이 신중하면 종교적으로 싸움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바티칸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자기의 발명을 발표를 했는데, 뜻밖의 천문학자가 몸박을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인 이론이 틀렸다라고 몸박한 게 아니고, 코페르니쿠스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했다라고 경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옳으냐 그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론을 말함으로써 종교적인 이단 사상을 발표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학자들끼리 진화론이 맞냐 틀냐 맨날 싸우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공에다가 말뚝을 박고 지구가 흔들리지 않게 그 후에 요동치 않게 세웠다. 그리고 하늘을 모셀처럼 쳐가지고 이렇게 덮었다. 그렇게 지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지구가 흔들린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위반이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인 이론은 종교적 이단으로 규정된 겁니다. 이게 17세기. 교황은 갈릴레이에게 그런 이론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안지부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수되었을 때 공산주의를 가르치라고 당의 지령을 받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지부에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고무, 동조, 찬양, 선동하면 밥에 간다. 그 뭐라고 말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가르치면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나라에 제가 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와 시편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이론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서에 의한 다이어트법 뭐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요즘 돈 잘 버는가 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다이어트하면 돈을 벌는지 모르고 최소 천당은 가겠죠. 예,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성경 안에는 뭐 인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학이든지 물리학이든지 천문학이든지 다 성경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성경에 있는 것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 후 적어도 25년 1564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떠들기 시작했으면 45세가 되나요? 55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25년간 그 후에 침묵을 지켰다면 살만큼 산 거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기성설을 다시 주장하고 바로 그 다음에 교황은 이 과학자에게 종교상의 최고 형님 출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그 후 360년 동안 허공을 떠도는 불기의 객, 돌아갈 곳이 없는 객이 되어야 했고 1992년 12월 2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금의 교황이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다 폴란드 뭐 이게 족보로 따지면 그 영광이 있대요. 1992년 11월 2일 현재 교황이 특별 서면을 통하여 그를 천국으로 보내줬고 그도 성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기독교인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천국에 그때 간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 혹은 캐톨릭이 과학자의 말과 성경의 말, 이 두 개의 진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데 최소한 36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교육교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나쁩니다. 그러면 미국의 근본주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도전만이 아니라 근본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탄생하기에 매우 좋은 또 다른 무드가 도전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말하면 부흥운동, 그런 거죠. 에반젤리즘, 유럽의 대전도운동. 전도운동은 일반적으로 17세기의 종교각성운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운동은 철저히 앵글로 아메리칸적 현상이지만 그 기원은 유럽 프로테스탄트즘과 연결되어 있고 더 위로는 성경의 유일무이한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종교개혁 사상,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퓨리탄이즘은 이 같은 강조점들을 영국의 개신교 전통에 깊이 심어주었고 특별히 북미 식민지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퓨리탄이즘. 18세기의 대륙의 경건주의는 이 같은 청교도주의와 만나게 되는데 영국의 존 웨슬리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은 이에 대한 좋은 신뢰가 됩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각성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과 비국교도 사이의 전도 복음운동, 복음화운동, 전도운동적 부흥가들, 그리고 영국 교회 내의 전도적 분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세기 중반에 오는 이 전도운동은 영제국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된다. 사회에 급변하는 변동을 틈타서 서민 대중들에게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은 미국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전도운동의 영향은 더욱 커졌다. 그 이유는 신천지 미국에는 영국교회와 같은 조직된 보전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 합중국과 전도운동, 부흥운동의 발음은 거의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유사 공식적인 지위를 얻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전도운동이 강조하는 자발적인 수용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이상이 잘 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국가가 통치하는 종교에서부터 퓨리탄은 영국의 국가 정책에 대한 저항 세력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이 부흥운동이 그것과 영국의 권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세운 미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도운동의 성격은 18세기 대각성운동 기간 중에 그 특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뉴잉글랜드 청교도주의, 대륙의 경건주의, 영국인 휘필드의 칼빈적 부흥주의, 그리고 감리교 운동 등 일련의 운동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19세기 초에서 중반기까지의 기간 중 미국에서는 전도운동은 프로테스탄트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칼빈주의와 감리교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증거되는 혁신의 경험, 한국에서는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죠. 혁신의 경험을 강조했고 부흥과 선교에 치중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교회를 오직 성경의 권위 위에만 근거한 신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 대한 저항입니다. 교회는 각 신자들의 자발적인 연합이다. 그 얘기는 교회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교파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부흥운동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교파를 벗어나서 각자 자발적인 연합단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19세기 초까지 이들은 종파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사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탄생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소사이어티나 클래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이 부흥운동은 전혀 몰랐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혹시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이 원고를 그냥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학건의 발단이 미국에서 일어난 과학자들에 대한 정죄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편으로 신명부흥운동, 한국말로 해서 신명부흥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번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건의 발단은 1890년 유니온 신학교 교수 찰스 브릭스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1952년 한국에서 일어난 김대중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90년 미국에서 브릭스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의 신학 강연을 하였는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의 축자 영감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서의 영감성 자체를 부인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성서의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고, 시달마카가 시작한 성경의 고등 비평을, 역사적인 비평을 수락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1892년 북장로 조회에서는 이 유니온 신학교 교수 브릭스와 그를 동조하는 다른 교수까지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계의 지도자들은 신학자들이 이상한 일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의 무오설을 지키기 위한 대단결을, 대음모를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시작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신교가 1884년에 들어왔는데, 그 10년 후에 그들을 보낸 미국 장로교회에서 성경 권위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세력에 대하여 교수직을 해임하는 무자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경건주의자들의 이 초기 선교사들은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들은 근본주의 집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는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할 때부터 이게 철저하게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학이 없고, 미국 1984년이 미국 감리교 창설 200주년 기념인데, 그때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감리교회는 신학이 없다는데, 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0년 동안 신학 공부를 너무 안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참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리교회는 지금부터 영원히 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죽일 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칼빈이 처음부터 이게 법학도였기 때문에, 법학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 빼놓으면 이게 곤란해요. 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기 때문에 법률, 성경의 문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성서 문자주의는 아니었어요. 칼빈은 성서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이로 믿었습니다. 그 성서가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칼빈은 성서 문자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서의 권위를 믿었는데, 칼빈은 성서의 권위만이 아니라 성경을 쓴 성령이 내 마음에도 있다라는 철저한 성령 중심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후에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칼빈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칼빈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성경 그러는 거죠. 근데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 안 읽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은 좀 이게 간판 내거는 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브리스 교수 사건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근본주의의 사실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100년, 지금 1998년, 이게 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요. 그대로 배운 거죠. 그대로 배워가 똑같아요.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95년, 그래서 92년에 그 일파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브릭스 교수 일파를 유니언 신학교에서 다 쫓아내는 거고, 그러면은 파지티브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성경이라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나, 바이블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스크립트, 그것도 책이란 말이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이 된 성경.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상경상경 이런 그 말이거든요. 이 표준을 왜 만들었냐? 이단자들이 먼저 뭐라고 막 떠들면서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정통파들이 그건 아니고 이거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소극적인 사건이고, 1895년에 어떻게 하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할 거냐, 이게 1610년 이래로 성경의 권위가 계속 무너져 내려왔는데, 이 브릭스 교수가 공공연하게 성경도 일반 책처럼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보호할 생각이 든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이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제가 어렸을 때 감을 잡았는데, 청학기도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보고 저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알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성경도 일반 책하고 똑같이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감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여기에 달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르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서의 고등 비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남의 아들을 때릴 때 쓰는 매와 내 아들을 때릴 때 쓰는 매가 같아야 된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럴 부모가 없죠. 일반 고 문헌을 연구할 때처럼 성경을 연구하면 일반 고 문헌이 인류에게 별로 영감을 못 주듯이 성경도 그렇게 연구하면 되게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 고 문헌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무신론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 교수들 신앙이 되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앙이 많은 건데 그렇게 해도 남을 거라 그런 얘기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게 신학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이거를 불교 책과 똑같이 읽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불교 믿으라나 증인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읽어야 이 책의 진짜 가치가 남는다. 그 말인데 그 뒷말은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똑같은 눈으로 듣고 읽어라. 그래서 오해를 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의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 큰 대회를 해가지고 이게 소극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캐논을 정하자. 이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데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그 울타리가 이름하여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만났던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줬을 때 예수님의 천국론, 예수님의 인간론, 뭐 예수님의 지옥론, 그래가지고 무슨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앞뒤가, 상황에 따라서 스토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스토리 중심인데 사건 중심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이단자들을 두려워해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근본주의의 5 포인트 같은 겁니다. 그거는 1610년, 16년 그때의 도르트 회의가 있어요. 1606년, 그때 도르트에서 칼빈주의의 5 포인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걸 흉내내가지고, 그걸 흉내내,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아가라의 보수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믿는 다섯 가지의 요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 중에서 믿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믿어야 판단한다. 이것이 소위 근본주의의 다섯 가지 포인트예요. 내가 안 믿으면 이 사폐지였습니다. 이 지옥감이. 성서의 축사 영감설과 무오설. 성서의 단지 영감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영감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무오름,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inerrancy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오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니다, 야,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자기 알을 낳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애를 낳는 건 그 아이디어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른 동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달걀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달걀은 그 왜 만드는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글씨는 섹스를 하더라도 새끼를 낳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그 이외의 섹스는 부부일지라도 이건 나쁜 거다 그랬는데 어글씨는 자기는 젊어서 할 때도 하고 나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닭은 섹스도 안 하면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그거는 병, 새끼도 못 되고 이제 사람만 먹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집성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죠. 무정란이니까. 뒤에 습하기 없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알을 낳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활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생물은 이상한데, 그런 것처럼, 그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수님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믿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속적 죽음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이거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가로 바깥에 다른 이론이 있고 그거 죽인다 그거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무엇을 이 말은
성서 비판하는 길입니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의 탄생 이말은 예수를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유주의자들은 혹은 13세기에 피터 아벨라르드 같은 사람들, 12세기 아벨라르드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스승이고 모범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가르친 진리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면 너희들도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과 진리를 제공했고 그 길을 그 배움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구원받는다라는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기독교 안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쉽게 말해서 모범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이론이거든요. 시라마카가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속적이고 강도가 더 높다. 지속적인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지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소위 모범처럼, example. 그런 믿으면 죽인다, 도살인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우리도 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를 대신했다. For us, 우리를 위한 예수님.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의 뜻이 우리의 스승이고 모범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필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 동정녀 탄생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인 부활. 실현하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이 어딨어요. 안 믿는다고요? 뭐가 부활이냐? 교회가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는 죽었는데 교회가 예수의 God Consciousness를 역사 속에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슈라이마하의 이론으로 본다면 따라서 여기 육체 부활 이거 안 믿으면 영적인 부활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해서 말하듯이 영적인 부활 믿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 부활 육체적인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가 재림하는지 모르면 곧 재림할 텐데 재림할 때 신앙인들 눈에만 보인다?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지구 비디오 카메라를 찍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 나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시비가 엇갈립니다. 부활론에 대한, 재림론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1895년에 나이아가라 컨퍼런스에서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요지를 결정하는데 이거 감리교에서 지금 한국 감리교는 이거 안 믿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장로교에서 이 비슷한 거를 선택하고 이거에다가 서명하지 않은 목사님을 안 줬다 이게. 근데 자기가 이거를 서명하고 목사님을 받았으니 교회 가서 이거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890년에 브릭스 교수가 이상한 신학 바이러스를 하나 수입해가지고 민영 신학교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이상한 데로 강조된 거고 1895년에 컨퍼런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흐름들은 여기에 주인공들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 흐름들은 1909년, 1912년에 이르러서 그 지금의 근본주의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여기에서 나온 건데 기독교 신앙에 꼭 필요한 요지, 기본, 우리가 근본주의라는 펀더멘탈스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많이 대부했느냐 300만부 이 1912년 그러니까 1920년대에 계속 보급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와이만과 스튜어트라고 하는 청신도가 돈을 내가지고 300만 부 이상이 전국에 무료로 배부됐다. 이게 짧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입지가 좋았겠어요. 감리교회의 운동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클래스 운동입니다. 동네 동네마다 12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클래스 운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책자 운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신도 전도사를 많이 보내는 몇 가지 운동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책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옛날에 유명한 고전들을 짧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지금 화폐 단위를 모르겠는데, 영국 단위, 무슨 일실링인지 뭔지, 쉽게 누구나 살 수 있는 돈으로, 그런 책값을 해가지고, 무진자에게 복음을 많이 했습니다. 포책자 운동을 했어요. 현대의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포책자 운동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웨슬리가 옛날에 다 써먹었던 방법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이 스튜어트와 와이먼이 낸 돈으로 300만 부 이상의 펀더멘탈스라고 하는 포책자들이 전국에 무료로 배부됐고, 거기에서부터 브릭스고, 갈릴레이고, 찰스 다윈이고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런 감정, 격계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10년에 북장로교회 총회는 이 5 포인트와 거의 같은 다섯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다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지 영으로 부활할지 뭐 재림할는지 그걸 누가 아느냐. 그래가지고 재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좋은데 육체 재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장로교에서 5개 교리를 설정했고 여기에 서명하는 사람만 안수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보급한 것은 청신도 설교자 무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디가 이런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무디의 책을 설교집을 정말로 읽어보면 무디가 성서 무엇을 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성서 특가 영감설과 무엇을 믿지 않은 목사님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설교가 성서의 영감설과 무엇을 그대로 하는 설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서 무엇을과 영감설은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상인들이 대거는 구호처럼 전략적인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MX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 그 미사일의 이름을 평화를 지키는 도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동전쟁은 석유의 이권을 얻기 위한 전쟁인데 무슨 후퇴인이 자기 나라 백성의 인권도 유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 휴머니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권을 생각하여 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한다. 이렇게 내걸지만 똑같은 짓을 자기 나라 국민에게 한다. 그런 것처럼 지구상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서 특가 영감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서 무엇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성서의 특가 영감서가 무엇을 믿는다고 설교를 뭐하래요? 성경이나 읽어주면 되죠. 자기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성경에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벌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불교인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가 제가 보기엔 훨씬 점잖고 한줄 위에요. 그 사람들도 신흥사 주지승이 서로 되려고 신흥사 주지승이 한 10년 전에 관광 수입만 3억이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장료만 지금은 얼마나 되지? 그래서 비지승들이나 단임 목사가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는 똑같은데 교리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이런 건 안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지켰습니까? 모세의 축가 영감, 모세의 말을 축가 영감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는 이 펀더멘탈스라는 호책가의 근거에서 침례교의 기관지가 자기네들을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근본주의라는 이름이 정착됩니다. 근본주의라는 이름은 이 소책가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이 공식 이름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입니다. 그러나 1920년에 근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주의는 완성되자마자 심각하게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에 와서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1922년 해리 에머슨 포틱이라고 하는 이 브릭스 교수가 설교한 유니온 교회하고 벽이 붙어있는 그 가까운 데 있는 뉴욕시의 그 장로교회, 그 근처에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교회에서 심우하던 자유주의 침례교 목사 포틱이 근본주의자들은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끝은 나는 근본주의자들이 성공하리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지와 빈곤과 전쟁 등 사회학을 퇴치하기 위하여 힘을 단결해서 싸워야 되는데 무슨 처녀 탄생, 성경 영감, 예수가 언제 재림하냐 뭐 이따우 교리 싸움만 한다. 그것을 합하는 일로 다툰다라고 표현을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했고 어떤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이 설교를 신주식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인사하여 야기나게다가 또 배포하겠어요. 그래서 이에 맞서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목사 클레런스 맥카트니는 불신앙은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죠. 미국에서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은 살아있다!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신은 죽어있다! 그런 설교에 대해서 신은 살아있다! 그럼 바깥에 나가서도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온 사람들한테 신은 살아있다! 그런 설교를 뭐하래. 그래서 맥카트니가 불신앙은 이길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저기다가 전개하기 시작했고 싸움은 일어났습니다. 결국 포스틱은 스스로 옷을 벗었어요. 압력에 의해서 벗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포스틱의 자존심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그 유명한 원숭이 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테레비로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얼마 전에 테레비로 이 스콕스라고 하는 교사의 원숭이 재판이 라디오, TV 드라마로 방영된 거 아마 여러분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1925년 테네시주 데이튼에서 스콥스라고 하는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원치 않게 진화론과 성경의 이야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종교재판인데 이것이 종교재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회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결과 스콥스라고 하는 교사는 성경의 권위에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률형 최저의 벌금형 100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크겠죠. 1925년에 100불이니까 최저형 100불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것은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니고 재판관이 살짝 빠진 건데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스코프에게 재판관이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그러나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백보를 선언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 스코프 재판에 대한 이 몽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 그 고등법정에 올라가서 아마 스코프가 무죄로 풀려날 거예요. 왜냐하면 백불이라는 벌금형을 재판관이 선언하는데 미국 법에는 그 당시 미국 법으로는 50불 이상의 벌금 선언은 배심원들이 하는 거지 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코프를 대변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형사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이 악질적인 이 변호사가 너무나 머리가 영리하고 스코프를 고발한 브라이언 목사가 너무나 멍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논쟁을 한 기록도 나왔는데 그걸 보면 이 스코프 이 그 재판관이 이걸 잘못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 법적인 논쟁을 딱 빨리 중지하고 이 지원자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지원자 땅땅 들어가서 벌금 100불 그래가지고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엄숙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 난리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 후에도 계속 돼가지고 이 재판 자체가 엉설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재판관이 낸 이 벌금 100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취소되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역사는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코프 재판은 그 후에도 계속 지금도 미국에서는 계속 이 진화론이 옳으냐 뭐 옳으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스코프가 마지막에 이 100불 벌금형을 받고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국법을 어겼다 그래서 나에게 100불 선언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국법은 옳지 않은 거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또다시 그 법을 어길 것이다. 학문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이기 때문에 갈릴레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갈릴레오는 전설에 의하면 앞에서는 다 지나고 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본다 뭐 그랬다는데 이 스코프라고 하는 조사는 그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시인 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 제가 보기에는 이 진화론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원시인과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많이 항의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도 저는 생물학자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이 정말이냐?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 얘기 듣고 내가 청정원이라는 데를 가면 거기에 동물들이 있다는데 동물원에 내가 가면 원숭이들을 유심해버리라. 왜냐하면 그러면 진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진화가 지금도 계속 돼야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떤 원숭이는 사람이랑 비슷할 거라요. 진화는 계속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로 1966년에 서울에 처음 올라오게 됐는데 정말로 제일 먼저 창경원에 가서 동물 원숭이를 열심히 봤어요. 원숭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원숭이는 사람과 유달리 가까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국민학교 선생님 뭔가는 거짓말을 했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내가 원숭이 후예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동물이 이렇게 자꾸 지나가서 사람이 된다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요즘 진화론 개통진화론 뭐 이래가지고 뭐라도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애틀란타에 와가지고 그 검은 그 고릴라 뭐 이런 거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래서 진화론을 만든가 보다. 그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고릴라들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본 원숭이는 한국 사람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떤 동물에서 본 어떤 고릴라들은 지구의 어느 나라 사람들과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원숭이 진화론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 얘기 들을 때 아직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동물원에 가서 정말 의심해 봤어요. 이게 언제쯤 되면 이게 사람으로 변하나.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925년부터 이런 보정을 받으면서 저희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근본주의가 전개되었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국의 그 유명한 박현명 교수가 석사 과정에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박사학위는 그 다른 곳에 가서 봤는데 이 박형영 씨라는 분이 바로 이 1925년 30년 고 무렵에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막 완성되고 자체 분열을 거듭하는 바로 그 시간에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아성에 박형영 씨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 신학자가 있었고 그분이 신학 논문을 성경의 권위를 변호한 과학자들 앞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자연과학에 비춰서 기독교 종교의 기본 교리를 변증함 그게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그거를 배우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1952년 해방이 되자마자 김대중 씨를 이 브릭스 재판하고 똑같이 몰아붙여가지고 이단자로 몰아붙이게 되고 그래서 박형영 씨와 김대중 씨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에 소위 기장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1954년에 기장이 생긴 것은 1890년 브릭스 재판과 똑같은 것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종교 재판을 일으켰다. 그렇게 한국의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박형명 씨의 논문을 잠깐만 보시면요. 근본주의자. 근본주의는 성서의 문자 영감설과 축자적인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는 몇 줄만 봐도 압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최근에 말한 바에 의하면 성경의 천지창조 설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what?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천지 창조하셨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무슨 거짓말이죠. 성경을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 뭐 했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발견은 다시 말하면 지구의 기나긴 역사 지금은 지구의 역사가 이미 150만 년이 됐고 앞으로 150만 년 후면은 지구가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방법의 발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혹은 지구를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만들었는지 그 how 방법에 대해서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 설명과 지질학자의 역사가 숫자적으로 문자 구구 하나하나 일치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물론 그 둘이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이 있는데 박형영 씨는 그거는 엉터리다. 그렇게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에 1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를
현재 지구라고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6천 년 전에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박경영씨는 여기 태토 in the beginning
이 처음을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땅이 창조되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태초에 우리는 모르는 그 태초에 얼마 전에 6천 년이었는데 그게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1장 1절은 역사, 창조 역사의 단순한 제목이나 요약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건데 하나님의 원초적 행동에 대한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수억만 년 전에. 그리고 푹 쉬다가 쉽게 말하면 수만 년에 푹 쉬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딴 거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사실적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대가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성서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꽤 맞추려고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6일? 6th day? 하루? 이건 기질학자가 원하는 만큼의 긴 세월을 가리키는 상징적 하루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문자적이 아니고 또 상징적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상징이라 이제. 상징적 하루로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실제로 나를 24시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말할 수가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를 문자적으로 24시간을 가르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의 가르침과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고대성의 유구성에 대하여 진짜 그리고 필연적 충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신앙을 가르치던 이것도 오그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나온대요. 그 진짜더라고요. 앞에 설명은 다른 쪽으로 해놓고 설명 엉뚱한 건 다 해놓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할 때 그러므로 이유가 앞에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이래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푸르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하늘이 푸르다 딴 소리 하는 게 앞에서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맞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성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